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화와 분노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어떻게 좀 잘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와 분노의 이면에는 독선이 자리잡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선이 자리잡고 있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낸다. 그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메시지가 지난주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자이신 그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늦게 했고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문장들을 가끔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큰 부흥이 있었는데 꼭 이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은 한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국어적으로 문법이 한 네다섯 군데가 틀렸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한 두세 군데가 틀렸습니다. 합이 한 여섯, 일곱 개가 제가 볼 때 아주 틀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성도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족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부족함은 성령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에 무엇을 뉘우치셨고 어떻게 돌이키셨고 또 어떻게 순종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만 됩니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되지 아니하면은 이 시간은 좋은 강의나 나쁜 강의를 듣는 것밖에 안 돼요. 좋은 강의와 나쁜 강의는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짜집기야 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성령께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DL 무디 목사님과 성도 간의 짧은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겠죠? 네.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목사들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회중들이 예배자로 서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벽으로 받아버리니까 불통이 돼요. 불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답답함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가 잘 자라고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성숙하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불통이라는 벽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인생을 좀 살아오셨잖아요.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알아요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 돈이 없는 거는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목표가 실패한 거? 아니 그거야 뭐. 여러분 다 젊으신데 보니까 제가. 또 노력하면 돼요. 또 이러면 되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한 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입니다. 주의를 할 때에도 말이 안 통하거나 못 말을 하면 벽에다 얘기하는 거 저 뒤에 보니까 부부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있네요. 이게 가장 힘듭니다. 저는 아니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고 또 갈등이 되고 서로 벽을 쳐버리고 서로 그냥 가뜩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 눈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눈으로 더 째려보고 막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이의 오해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말은 교사나 목사나 교수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열두지파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겠죠. 가장 큰 갈등이 뭘까요? 세계관입니다. 가치관, 철학, 사상, 방향 이런 것들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득세했던 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으로 빠지는 걸 보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열매를 못 맺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거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다시 보고 재차 확인하여 믿음을 세우고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정확히 보라고 믿음을 세우는 복음서가 바로 야고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부대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를 이제는 거부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했던 주를 섬겼던 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올 때 힘든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많은 갈등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전통, 문화 이런 것이 충돌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태국의 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대요. 태국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거기서 많이 모였는데 어느 날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왕을 섬기는 나라니까 예배 중앙에 국왕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그 지역 신에 대한 사진을 딱 두 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이랬을까요? 이걸 떼느라고 한 2, 3년이 걸렸답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말씀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당신이 여기 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여러분 이것을 타협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신앙만큼은. 자, 이런 것이 갈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이건 우리 관습이에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들의 문화예요. 아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행위들을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곱의 권면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립시다. 왜 물려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놀리니까 여기 보니까 온 숲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의의 세계라. 세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나의 세계, 가정의 세계, 공동체의 세계, 이 나라까지도 온 세계를 태울 수 있는 힘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 세계를 불의의 세계라 표현합니다. 혀로 인하여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 안에 혼돈과 무질서와 악함과 악독과 파괴와 폐괴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불의의 세계로 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혀로 인하여 온몸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표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히브리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브는 우리나라의 형용사, 좋은 형용사, 뭐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뭐 멋지고 이런 걸 다 합쳐놓은 단어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뭐라 하셨다? 힘이 좋았다. 따따봉이다 이런 거, 따따봉.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시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교만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 수레바퀴가 삐그덕대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혀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 그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웠다. 한 교회 공동체가 혀의 참혹한 열매로 완전히 불탄 교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성경의 가운데 대화체로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뭘까요? 계속 말을 주고받는 책이, 딱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감내라 콩내라 하죠. 자기 방식대로 풉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 정이니 당신의 이 고통은 나중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제가요, 저도 고통을 좀 당해보니까 혀발린 소리가 가장 듣기 싫습니다. 남은 저는 아파 죽겠어. 여러분 아마 그런 인생 있죠? 나는 정말 고통스러워. 말할 힘조차 없어. 그리고 잠시라도 내 갈등이 이 마음이 막 꽉 뭉쳐가지고 힘들 때 있죠? 표정들이 왜 그러시나? 근데 알만한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아유,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 그리고 가버렸어. 이거는 참 위로가 안 됐디다, 그런 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거든요. 나타난 고통의 현상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더워라, 추워라, 입어라, 입으로만 자기의 생각과 이치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듣다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단어로 에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짜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의 뜻이 아닙니다. 계획, 의도, 결심, 결정.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어둡다라는 표현은 혼돈스럽게 하다로 쓸 수 있고 흐릿하게 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풀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너의 짧은 지식으로 혼돈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너의 짧은 지식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의 좁은 생각과 의견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내라 콩내라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뭡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죠. 야고보의 마음은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자녀라면 나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 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콩알만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다고 판단해 보세요. 이 거대한 지구만한 퍼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지구 퍼즐을 맞춰야 돼. 숨막히죠? 나에게 들리는 이 손가락에 있는 이 퍼즐을 어디다 어떻게 맞힐지 여러분 압니까? 내가 놓는 이 퍼즐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전 우주에 어떻게 역할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해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야므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것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18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을 할 경우에 칼이 찌름같이 다른 사람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말에 여러분의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여기 함부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얘기하는 것을 함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10절과 12절을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을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딸기 덩쿨이 사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한 결과 야고보의 이야기에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 것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것을 좋아하다가 또 악한 것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다가 성령의 정욕,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부패한 결과 어떨 때는 독을 내고 어떨 때는 꿀을 내고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어떨 때는 저주하다가 하루에도 12번 아침에는 찬송하다 저녁에는 저주를 퍼붓다가 이게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부패한 사람이 된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변질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완전히 타락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야, 이 시기망측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노래의 제목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사를 제가 다 읽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초반절에 얘기해 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사랑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지하에서 위층까지 벨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만났어. 처음 만났어. 우린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어. 흘러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서로에게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해 우리는 느꼈어. 오, 느꼈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우린 느꼈어. 변질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들, 타이타닉호 같은 영화는 저질스러운 영화입니다. 사랑을 육체적인 욕망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사랑에 저급한
이 사랑의 고귀함을 변질시킨 저질스러운 영화와 음악들이 아이들이 듣고 다니는 거예요. 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할 수 있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수많은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진정한 뜻은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좀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직분을 맡겨서 갈등이 있지만은 인내하십시오.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갈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인내하셨다. 여러분이 죽을까봐, 아무런 목적과 소망 없이 살을까봐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자 끝까지 인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구나. 너희들 마음이 악하고 병들고 부패하고 고장났으니 그런 상태로 악을 뿜는구나. 주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혜와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이 사타라고 하는 표현은 보물창고에, 저장고에 뭔가를 계속 축적하여 쌓듯이, 즉 너가 말한 그 말은 너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속 허용하고 유혹에 넘어가 끊임없이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다. 영국에 살 동안 제가 필리핀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 이제 그 널서리라고 하는 아이들 돌보는 돌보미로 한때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한 번은 얘기를 해요. 유독 한 아이가 아주 성격이 개팍하고 아이들 오면 때리고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싸나운 아이가 있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갖다 준 책이나 혹은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짜증내면 이걸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귀신, 뭐 폭력적인 싸움 막 이런 만화책들을 다 준 거예요, 그 아이.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마음속에 축적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과 싸울 때 로봇 태권부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되면 우린 중독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제가 어제 시내에서 한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7호선을 타서 교회로 오는 도중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있었고 이쪽으로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좀 기분이 좋았는지 갑자기 전화기를 대고 자기 집도 아닌데 다음에 이 수역에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이거 한 10배 이제 참았어요. 우리 인내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전화가 오는 겁니다. 또 오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분이 기가 좀 먹었구나 했더니 가만히 얼굴 보니까 주를 섬겼어. 약간 취했어.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는 옳고 나는 진실됐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권위로 밀어붙이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쓸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마음을 빼앗긴 분들도 지금은 저를 다 집중해 주십시오. 몇 주 전에는 꼬집으라 그랬는데 꼬집지 말고 슬쩍 그 사람의 심장에다 손을 한번 갖다 대시면 정신이 확 깰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저는 망했어요. 제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나 하세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소명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이사야처럼 아버지여 나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지져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폭포수 은혜에 내 마음이 적셔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의 품 안에 내 모든 딱딱함들이 녹여지시던지 그 힘과 은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한 주석서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퍼석한 메주가 발효되어 구수한 된장이 되듯이 마른 고춧가루가 충분히 숙성하여 맛깔나는 고추장이 되듯이 거기다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돼지뼈, 소꼬리뼈 푹 고아가지고 구수한 육수로 뽑아내듯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머물기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머물고 또 머물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사야처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한 주간도 거하셨다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언어들 잃어버린 언어들의 의미를 되찾고 저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봐요. 사랑이라는 의미도 되찾고 아멘이시죠? 믿음이라는 의미도 되찾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찾고 이런 되찾고 실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의 날개의 그 따뜻함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1절만 찬송드려 봅시다. 주날개 및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거기서 편안히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리냐 주날개 및 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이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분리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이 권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창조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주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더 머물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머물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